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태에서 난 육신의 동생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보다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언약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전에 기록한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24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하직한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열두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도 우연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것이 120명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베드로는 다른 두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언제나 주님과 중요한 자리에 늘 데리고 다니셨고 사도들 중에서도 늘 어떤 일들에 먼저 나서는 그런 모습이 더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었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상황에 이루어진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완전한 판단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미뤄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 열한 사도와 더불어 열두 사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받은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다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나머지 열한 사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하라고 명령한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비록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령을 앞질러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경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뜻을 펼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데서 가져야만 할 신앙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앞절인 14절까지 기도하던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또 그렇게도 봅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바뀌어 있고 베드로의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의 대신 한 사람을 뽑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적어도 성인 남자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은 수에 두지 않았고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부분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데다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버리고 간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를 세워야 한다고 부탁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원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120명쯤의 형제 가운데라는 말은 남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남자 형제들아 라는 부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형제들아라는 말이 안드레스 아델포이 이런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안드레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아네르라고 하는 성인 남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중요한 선택이나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화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것이 투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결국 불의의 싹을 사모하다가 비극적인 말씀을 이루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때나 이때나 그리고 미래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선한 구원의 역사의 장본인들이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들로 말씀을 이루는 자들과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어두움의 도구로 전락해서 비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의 의도는 아니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도 더욱더욱 아닙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역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본래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는 17절에 한 것처럼 시작은 구원의 무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수에 참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한 직무, 귀한 직책을 맡았던 자가 왜 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이었지만 받은 바 은혜에 족한 줄을 모르고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에 도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고 그의 성격대로 비극의 운명으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입장에서 자신이 있는가 각자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본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복된 천사의 지위를 받았던 자들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이런 부분들을 되새김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는 복된 지위를 은 30에 팔아버림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지위를 잘 감당해서 이왕에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마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9절에도 참고를 하시고 특히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오늘 같은 내용을 봅니다. 정당한 삭슨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한 삭슨 사회적으로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의한 삭슨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삭슨 영생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팔지 못할 것을 팔아먹는 것이나 가치에 맞지 않은 거래는 불의의 삭스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먹어서는 해로울 것들을 비싼 값에 파는 그런 것도 역시 불의의 삭스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당치 못한 것의 대가, 그것이 바로 불의의 삭스입니다. 예수님은 팔아먹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팔아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묘사하기조차 진절이 나는 참혹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죠. 가룟 유다가 죽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때는 눈을 감아버려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옆에는 온갖 짐승의 사체에서 부더기가 우글거리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끔찍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람어로 피밭. 그러나 그것은 사실 가룟 유다의 피값이 아닌 해골의 골고다에 피 흘리신 주님의 피값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인용되었죠. 둘 다 참혹한 저주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앞뒤를 인용하면 참으로 우리가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으로 연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앞뒤의 문맥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받을 대가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만은 경계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가치 없이 팔아먹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팔아먹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참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선택인 것이죠. 이 두려운 경계도 교훈으로 삼아서 예수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현세에서도 귀중한 복음의 한 모퉁이를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의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습니다. 보선될 사도의 자격이 증거되고 있고 후보가 지명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원하심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가룟 유다에 버리고 간 직책을 맡을 다른 사람을 찾음에 있어서 사도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의 자격을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이적과 표적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승천을 목격한 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자격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준비하는 또는 먼저 정리한다는 그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절, 전권, 대사 사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 하는 기준들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격을 심의하는 내용인데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델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21절 22절 상반절에 그렇게 청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의 요건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자격 하나를 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뽑았을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인정치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하는 6장 3절 상반절에 요청을 사도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직분도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증거가 되는데 바사바, 바 하면은 뭡니까?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바 하면 뭡니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바사바라는 말이죠. 왜 안식일의 아들일까요? 아마 안식일날 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밭에서 난 아이를 또 무슨 밭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죠. 아마 안식일에 낳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별명은 뭡니까? 당시에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스도 그리고 그의 본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요셉이라는 더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천거되는데 이것은 야훼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들이 다 대단히 신앙적인 것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자격심의에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선택은 주님께서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했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뭡니까? 잠언서에 보는 대로 모든 다툼을 쉬게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사람들에게서 어찌 보면 좀 나중에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시도록 하자 해서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은 것으로 부안을 없앴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이들은 최종적으로 기도로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을 맡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요? 24절에 그랬거든요.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을 봅니다.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열망했던 과거의 사도들 자신들의 모습일지를 사람은 모르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다시 선택된 사람의 역할의 다른 면을 여기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었다면 결과적으로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위한 일꾼들의 역할은 오로지 봉사이고 그 수고의 대가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를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이 귀중한 역할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두어도 자기 곳으로, 즉 제 곳으로 오직 죄인을 기다리는 절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영광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결국 정해진 자기 곳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는 26절의 말씀은 다음 2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첫 부분인 15절은 14절과 단락이 바뀌어 있지만은 이 1장 말미와 2장의 시작은 후에 장절을 넣기 위해서 끊어놓긴 했지만 단락이 바뀌지 않은 연결되어지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띠아를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뽑아 넣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는지는 어찌 보면 대표되는 사도들, 즉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해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마띠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사도들의 지나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세심한 준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인간적으로는 최대의 준비를 한 것이고 성령의 오심도 역시 이 열두 사도에게 임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도 이 일을 승인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팔고 제갈 곳으로 간 가룟 유다는 이 베드로의 증언으로부터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은 이 세상에 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있어 왔던 사실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처럼 언제나 당사자들에게 비극일 뿐인 것은 하나님은 제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대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아니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열두 사도에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결코 영과 육이 다 망하는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비극의 인물로 회자되는 이름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전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계를 이 말씀과 더불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역할과 자세를 오늘 이 말씀에서 또다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헌신한다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고 비록 사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이나 의지를 온전히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할 때 영원에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인간적인 서투른 모습이 어설픈 모습의 일꾼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천국에까지 남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